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강해하는 중에 중간중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쭉 이어진 뭔가 주제인데 중간에 이러한 따로 독립적인 주제를 가미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일정한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한 사건을 다루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제가 두 번 설교했던 이것과 실제적인 적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았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이네켄 맥주 회사 예를 들었더랬습니다. 맥주 만드는 회사. 그게 채용되어도 길게 직장생활 한다 해봤자 20, 30년 그 직장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색다른 면접을 했다. 이유는 합당한 자를 뽑아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나라에 들이시는 것, 그렇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 오르시다. 그것이 첫째 주의 설교였고, 지난주의 설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공정하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환난과 핍박받는 것,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계산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때는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환난과 박해를 염두에 두고 우리도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환난과 박해 상황이 아닐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정하심, 정확히 계산해 주심, 그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할 때 저는 이 한 구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해낼 요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한 구절에서 무엇이 보여야 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너희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 사람을 보는 나의 시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고 내 몸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이 표현되었는지, 나의 영혼을 결정해. 그리고 이러한 내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이시다. 정확한 계산에 준해서 이루어지신다. 내가 영혼을 염두에 두고 내 삶을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배당을 남길까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남긴다는 거 아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에요. 영원한 존재인 사람이에요. 현명한 주식 투자 관련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현명하게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턴을 일단 분석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에 대한 팩트를 수집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능한 미래 예측을 다 끝낸 다음에 아 여기 고수익을 약속한다 싶으면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 만든 회사 2011년 8월 19일 날 주식 한 장이 68만원이었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2013년 1월 11일에는 153만원이 되었습니다. 225%가 뛰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내가 투자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약속하는 알토란 같은 주식 투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이 성경 말씀은 영혼과 관련된 투자, 황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중에 잘 살게 된 것으로 판명되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영혼 가운데서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이미 출제 범위가 주어지고 이미 어느 곳이 투자 가치가 가장 많은 배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지를 이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주님의 입으로 직접 나오는 가장 큰 투자, 가장 큰 영혼 가운데서의 배당을 약속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루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에 대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지금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요 이렇게 몸을 돌린 상태 가운데 이 원문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꾸짖듯이 결코 죽게 이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즉각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조금 전만 해도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크게 꾸지람을 떴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열흘 정도가 지난 뒤에 17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는 베나산상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봅니다. 세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에 모였을 때, 하산해서 모였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베나산상에서 엄청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무도 반대하는 자가 없어요. 왜? 또 베드로처럼 꾸지람을 당할까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가시고자 하는 어떤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보십시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좀 구체적입니다. 19절에는 앞에 두 번째 예고에 없었던 이 말씀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스크린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 전체를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힌트가 마태복음 19장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부자 관은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가 물러가는 그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문맥이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 지금 그들 따르는 나사렛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다는 그 말, 열두 명의 제자가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통치한다는 말이 확 다가왔습니다. 이 19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0장 20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접근하기까지는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문맥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제 있었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제자들 가운데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리라고 하는 이것이 큰 기대가 되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지금 조금만 늦게 조치를 취하면 제1위, 제2위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다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 더 뒤에 일어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접근하여 곧 로마 정부를 그들의 다스림을 전복시키고 이 일이 당장 일어날 줄로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심한 바람을 확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당도합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두 구절 마태복음 27장 50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을 근거로 해서 유추하면 이 여자가 살로메인 것이 밝혀집니다. 남편의 이름은 뭐라고요? 세베대라고 부릅니다. 이 살로메와 세베대라는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둘째, 셋째 제자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 두 제자가 나와서 어머니의 모습은 안 보여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이야기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건대 어머니를 모시고 두 제자가 나와서 나머지 열 제자가 있는 가운데 주님 요청이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가 입을 열어서 요구를 했고 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주십시오 라고 동의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을 가진 그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같은 성격 이런 뜻이 둘 다 보통 집안에 형이 그러면 동생은 좀 착한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 성격이 표현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53절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 말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한 사건이에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미리 가서 어렌지를 하려고 했는데 통과를 거부를 해요. 그 소식을, 그 장면을, 그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이 듣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고 산상수훈에서 근리를 다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지났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것들 없애버릴까요? 불같은 성격입니다. 나중에 이 요한 약 60년 정도 지났을 때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60년 동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때만 해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열망과 나의 목적과 내 인생의 성공, 나의 유익과 나만 보이고 내 주변 나와 관계된 가족만 보였던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목숨 부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 주님은 거룩한 열심으로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에 협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과연 마태복음 20장에 약속된 그 자리에 그들은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크게 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영혼 가운데서 영광의 반열에 앉게 되고 주님께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왕의 반열로 이기는 자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격려하세요. 아주 격려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마치 실력이 안 되는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 서울대 넣어주세요 학원에 말이죠. 아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열심히 하면 한 시간 돼요. 그래서 학원에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다.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15시간씩 공부해야 되는데요. 서울대 반 아이들 전부 다 하루에 15시간 이상 공부해요. 뭐요?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크게 되는 것, 큰 자가 되는 것, 왕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반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 2절을 보니까 이러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그 잔을 마십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것까지를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동생 요한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때 당시에 티네이지였어요. 아마 17살, 18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계시록을 대충 한 AD 93년 정도 제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로부터 63년이 지났을 때일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이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더랬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을까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근데 열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처소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유다까지도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 좌우편에 앉는 것 원했지 세상의 권력자들이 군림하고 그 위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그것이 좋아 보여서. 이 말입니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완성된 것이 아닌데 그 완성된 사람들이 앉게 되는 자리인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당장 아마 마태복음 19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리라고 한 그 약속이 아마도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혹시 이번 주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열망이 강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달으실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치를 재정립해 주십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상 세상의 관행과 가치로 나의 왕국에서는 절대로 영광의 반열에 들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위대함은요, 하급자와 상급자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의 위대함을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내 위치가 신입사원하고 그 다음에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회장 위에 또 총괄회장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입장이 사장이 되었어요. 하급자와 자신의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위대함을 측정해요. 이 세상은 평사원과 대리 그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평사원이 부장한테 직접 가서 대면해서 말하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부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뭔가 위대해 보이니까. 25절에 있는 이방인의 집권자들도 동일하게 범접할 수 없는 거리를 두는 이것을 위대함,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령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중대장 백 몇십 명, 사단장 1, 2만 정도, 군단장 그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자꾸 내가 통솔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숫자를 많이 확보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세상에 위대해지고자 하는 속성 대우에 있는 원리들입니다. 26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세상에 만년에 있는 이 큰 자, 위대한 자 개념을 계속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은 영혼 가운데서 큰 자 반열에 들지 못한다. 그것은 내 계산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들은 잘못된 곳에 영혼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자세는 무엇인가? 사랑과 관련해서 26,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여 섬기는 정도만큼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느끼고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만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몸값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포로 잡혀 있습니다. 속박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되는 것의 몸값입니다. 대속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속물로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빌립보서 2장 잠시 피워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착하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나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 온전히 사람과 같이 되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큰 섬김이 가장 큰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여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었습니다. 대속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큰 자 되셨어요.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공경을 풀어줄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제자들은 세상 권세자들을 포함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했으라도 나를 지킬까? 주변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으면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간식을 먹으면서도 영원히 복받을 마음의 자세로 무장하고 그 30, 40분을 채우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으로는 섬기지만 내 마음 속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분명하게 내가 대화를 하고 분명하게 내가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내 자존심을 찾아야 되거나 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님께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의 무리가 여리고를 떠날 때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진리가 바로 적용되는 어떤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맹인 우리는 이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의 가치가 안 보여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부모가 이 두 맹인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이 두 맹인이 이제까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은 고통과 소외감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리워하는 마음들 눈을 떠서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애달픈 마음 그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이 안 보여요. 나의 필요와 내 자식과 내 가족만 보여요. 그래서 큰 자가 되지 못해요, 영혼 가운데서. 이것이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넓은 문을 선택해서 성큼성큼 걸어가요. 왕의 반열에 드는 자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존귀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처럼 반응합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절 우리의 주님을 이렇게 배웁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소. 지금 마태복음 20장 이 구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우리는 일요일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교 주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일요일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5일 전에 그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을 걸어주시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보아주세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람의 소중함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보이게 해달라.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부어달라고 지옥 계시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바로 그 눈을 나에게 주시오. 주님의 그 심장을 내 마음에 주시오. 그 감정을 새겨달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내 눈에 들어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보아주었고 어떻게 말을 걸어주었고 배려해주고 내가 손에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일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추구했던 큰 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것은 열망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섬김의 정도일 거라. 누구를 영원한 종기 가치를 지닌 사람의 가치에 내가 눈을 열어서 섬김의 정도이다. 가장 큰 투자 처소에 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 성경에 이 메시지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실제 적용하려다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오늘 나를 둘러싸고 내가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나의 영혼을 부자로 만들어줄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곱 가지 정도로 짤막짤막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까지 익숙한 모양새로 대하지 말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것은 연습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제까지 기도했던 그 대상들이 있겠죠.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여리고에 있는 이 두 소경을 주님의 눈에는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 31절에 우리에게는 안 보였던 것,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 발전하여 기도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나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나에게 할애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써도 영혼 가운데서 배당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원수가 나와 관련해서 대적이죠. 없어졌으면 좋겠고 같은 태양 아래 공존한다는 것이 불편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희한하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내 내면은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사람 축복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 나의 영혼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배려의 말을 하는 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합당한 주님께서 영두에 두신 그 말이 아닐지 몰라요. 그냥 헛말, 빈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위로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적합한 표현.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지 못하고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고 주님 어떤 말이요? 다섯 번째,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 당번이니까 뭐 대충 준비해서 지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투자와 연관시켜보죠. Why not? 돈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의 영혼을 그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섯 번째, 자발적 손해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지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 가운데 지면서 하나님의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겨놓고 세상적인 혼돈이 아니라 손해보고 지면서 하나님의 희락.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부당한 대접, 억울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때로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했다고 가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나의 영혼을 위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의 전진을 막고 하나님의 진리와 빛과 그분의 나라가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크게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기 전에 일단 앉으신 채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한두 개의 주제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2, 3분 정도 시간 기도 시간 가지고 우리 마라나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들을 갖게 주십시오. 사랑. 주님의 보시라, 눈으로 볼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르나타 찬양.
주 예수여 어서